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서는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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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동하며 성전의 향기가 충만하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뭐 완전히 낭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오셔서 좋은 말씀 들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기분 전환하시고 또 성도분들 만나면서 좋은 정보 얻고 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완전히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오늘도 찬양팀 뭐 실수했네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은혜로워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이 아주 형편없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 안 하셨나? 뭐, 설교가 좋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막 죽을 쓰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감동이 있으면 성공한 예배고 감동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감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예배가 많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쪽에 막힌 게 있어서 그래요. 막힌 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대요. 찾으면 만납니다. 전심으로. 근데 우리 쪽에서 이 전심으로의 방해 요소가 있어요.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전심으로 찾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시아 왕이 방해 요소예요.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죽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그때를 기록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왕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어느 왕 몇째 해에 아니면은 어느 왕에 즉위했을 때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사야서만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시아 왕 다음 왕이 요담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요담 왕이 즉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유독 이사야서만 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은 것과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시아 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시아 왕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 우시아 왕은요. 나로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을 다 볼 수는 없고, 두 구절만 딱 보는데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역대하 26장. 2절, 3절을 보면은, 보실 때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좀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기록에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순서에 있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대부분 왕이 이제 즉위할 때를 기록할 때는요 이 왕이 몇 살 때에 즉위했고 몇 년간 다스렸고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행적이 시작돼요. 처음 기록할 때. 근데 우시아 왕은 희한하게도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더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시아가 뭘 건축해요?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러니까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린 것이 우시아에게 아주 커다란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업적, 아주 중요한 업적을 하나 딱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몇 살에 즉위했는지 이제부터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게 다리다 보면 대단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뭐 이상해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엘롯이 뭐지? 엘롯이 뭡니까? 엘롯이. 엘롯이 어디예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엘롯? 성경에서? 처음 들으는 것 같죠? 어딘가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하는데 이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되돌렸다는 거예요. 되돌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땅인데 이것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요. 지도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다가 있죠. 바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곳이 바로 엘롯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영어 지금 이름은 에일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시온 게벨이랑 같이 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엘롯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은요, 남쪽에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접하는 곳이 바로 그 조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를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남쪽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요. 근데 이 바다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다음 지도 보시면 어디까지 연결돼요?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나갈 수 있죠? 저 예멘, 뭐 쿠웨이트 이런 데 나갈 수 있죠? 인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저 항구만 점령하면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만.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를 점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저 아라비아 반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 지금은 뭐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운하를 사용한다고 그러지만 당시 없었잖아요. 간다 그러면 아예 무역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롯이라고 하는 곳은 그 무역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다시 차지해서 수복합니다. 되찾아요. 이 말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겠죠.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항구냐 하면요.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때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백단목 등등을 수입했는데 그 수입했던 항구가 어디냐? 엘롯이에요. 엘롯이라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무역품이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솔로몬 때 거기를 차지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잖아요. 그때 차지했었는데 이제서야 다시 그 땅을 회복한 것이에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한 항구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내륙에 있었던 나라들 있죠. 내륙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항구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쟁탈절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이것을 회복하지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 때 국력이 약해져서 다시 빼앗기게 돼요. 아람 나라에 빼앗기게 돼요. 따라서 이 항구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 항구를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 엘룻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26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제가 원래 다 썼다가 너무 길어져서 다 지웠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했냐요? 블레셋 땅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업도 발전돼요. 목축업도 발전이 됩니다. 무기 기술도 향상이 됩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제2의 번성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조공까지 바쳤어요.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에.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매우 강성하여.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왕들 중에 강성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왕은 있어도 매우 자가 들어가는 왕은 유일합니다. 매우 강성,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이름이 어디까지?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우시아가 몇 년을 통치하죠? 52년. 남유다에서 그 므낫세 다음으로 오래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55년인데 52년입니다. 52년.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시아 왕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툭하면은 주변 나라국들이 침략했습니다.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빼앗겼습니다.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남자들이 끌려가고 여자들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왕이 되니까 전세가 역전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침략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지했던 그 땅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었어요. 우시아 왕 때문에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우시아 왕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문에 나라가 번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랬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왕이 죽었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야,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는데, 우시아 왕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았는데,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좀 배불리 먹고 있는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게 되면은 이 나라가 이제 다시 위태해지는 거 아니야? 다시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절망했겠죠. 낙심이 됐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시아가 죽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이 앉는 자리에 우시아 왕이 죽자 그렇게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자 진짜 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왕을 뵈었음이로다. 왕이 죽자 그들이 의지하던 왕이 죽자. 우리들에게 안심을 주던 왕이 죽자. 우리가 그토록 이 왕 때문에 우리가 부강해졌다라고 생각했던 왕이 죽자. 진짜 왕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시아 왕이 죽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 왕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안심하게 생각하던 거. 나에게 도움을 줬던 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거 그게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렇죠? 믿는 구석 있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고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만 붙들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 연금을 부어놨는데 퇴직해도 걱정이 없어. 연금 받으면 되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비싼데 집이 있어. 레이오프 당해도 나는 몇 년간 버틸 수가 있어. 안심하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연금을 다 해지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다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시아예요. 그게 우시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찾아요? 찾긴 찾죠. 그러나 전심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뒤로 이렇게 꿈꾸는 게 딱 있는데 그렇죠? 그건 남겨두고 그렇죠? 적당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여겨질 때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어졌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내가 믿던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 맞은. 자, 두 번째 우시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지자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교만해져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 우시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만한 사람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한번 쭉 볼 텐데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참 어려워. 발견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금방 알 텐데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 섬기는데 자기 열심으로 섬겨요. 이게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 열심이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보니까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박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르셨죠?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그리고 미국에 올 정도면은 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까지 와서 사시는 거죠? 아닌가요? 공부 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있던 학교에서 모범생들이셨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신앙도 모범생처럼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해요. 기도하라면 해요. 말씀 보라면 합니다. 봉사하라면 합니다. 아주 모범생이에요. 근데 그냥 숙제처럼 해요.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 잘못됐다는 게 좋은데 간절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내가 했잖아.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내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선을 넘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역대하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용맹한 제사장.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용맹한 제사장이래요. 왜 용맹하다고 그래요? 왕한테 가서 말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목숨 내놓는 용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몇 명이요? 80명. 80명이 들어가서 왕을 만류해도 이 왕이 듣질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80명이 말하는데도 주변 사람은 다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 주변 사람은 다 알아. 이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독불 장군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교만한지 아닌지는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가까이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궁금하면. 잘 모르시는 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까이 사시는 분, 최소한 선교를 한번 갔다 오신 분, 같이 살았던 분, 정확합니다. 교만한지 아닌 동안.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교회들마다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한국 뉴스를 봤는데 서울 대치동의 모 교회, S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아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 70명이 패싸움을 벌였대요. 신문에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제 3자가 보면 해결 방법이 명확해요. 그죠? 제 3자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본인들만 몰라. 갇혀 있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증거. 80명이 말하는데도 듣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한 듣지 못해. 외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듣지는 못해요. 그게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 절 18절 역대하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에게는 분향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에 대항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그 여기 더블린 현대자동차 있죠?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라 거기 차 수리하러 이제 맡긴 적이 있었는데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서 이제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기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였는데 자기가 유명한 MBA 출신이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그 교수였대요. 그 외국어를 되게 많이 하는데 5개 국어인가 6개 국어를 한대요. 능숙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오전에는 셔틀을 운전하고 오후에는 그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막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했죠. 전도하려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했더니 믿는데요. 교회를 어디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아울렛 옆에 있는 교회 있죠? 아울렛 옆에 있는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다닌대요. 구원받은 것도 알겠대요. 근데 안 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도 통틀어서 모든 목사님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가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지식이 짧다고? 뭐 실제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설교자가 오더라도 그렇죠? 어떤 설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를 못 받아요. 판단합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내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C.S. 루이스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서 섬기기보다 지옥이 되더라도 다스리고 싶어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죠. 천국, 지옥 이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음 구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 이유는 나병이 생기면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요.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병을 걸리게 하셔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분향하려고 하다가 뭘 냈대요? 화를 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화를 잘 내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은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꾸 옆에 사람과 부딪히시는 분 계십니까? 자꾸 부딪히시는 분?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네. 그런 분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날 귀찮게 굴어, 못살게 굴어. 선량한 사람을, 세상이 악해서 그래.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가능성.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만인데, 그 교만한 왕이 죽자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그 우시아 왕의 그 죽음과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것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 왕에게도 우시아 왕 같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시아에게 있었던 교만이 내 안에 죽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래요.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대. 모든 사람이 다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왕이 돼가지고 저 교만한 왕.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교만한 왕. 근데 그들 중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사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이 죽자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대적하세요. 만나주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없어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힘듭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만나고 계십니까? 예. 정말 만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주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예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전부 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정확한 증거는 뭐냐 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요. 그냥 입술로만 했던 그냥 대충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이게 아니라 이 강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센 거냐 하면요. 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 단어를 사용했던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 우리 6장인데 앞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3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이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너희들 그러다가 화가 있을 것이야. 너희들 그러다가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 화가 나에게 화가 있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비방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방. 저 사람은 저래 사는데 저 화가 있을 것이야. 그러다 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지옥 갈 사람이 자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뭐 거룩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 내가 진짜 죽을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십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바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세요? 그냥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손을 듭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듣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 아멘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라기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 차라리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찬송가 151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저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벌레 같냐.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벌레 같은. 나와 벌레와의 차이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 죄인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그게 죽어야 돼요. 나의 안에 있는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시아를 죽이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